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38편. 최영권은 정말 진짜 백이 혁명가였을까? 어깨에 총을 메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혁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싸우는 사람만이 진짜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소개할 인물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 혁명가로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김용수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정말 유명한 인물이지만 북한에서 빛을 보지 못한 인물이라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죠. 제 판단이 맞는지 김 선생님이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 북한 주민들도 최영권 하게 되면 김일성과 항일빨산 운동을 같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책이라든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김책은 김일성과 함께 소련에 들어가서 예. 소련군 88제휴단에서 같이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예. 최영권은 중국 고산당 산하에서 중국 팔로군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해방된 이후로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 모든 반일투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김책이나 김일성의 측근이었던 빨치산들보다는 좀 평가가 덜합니다.
아,
한마디로 네. 말하면 김책처럼 최영권도 김일성보다 10살 이상이나 더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일성한테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김일성 편전에 언급된 최영권에 대해서 상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우선 평전에 앞서서 가 있는 그러면 북한에서 뭘 했냐 하는 걸 좀 잠깐 좀 언급할 텐데요.
네.
우선 그는 1946년도에 해방돼가지고 이제 중국 팔로군에서 장교로 활동하다가 바로 북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북조선 임시민위원회 보안국장을 했고요. 47년에는 북조선 임시내각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북한에서 인민군을 이제 창건하잖아요.
네.
그때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됐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 시기에는 수도방위 사령관, 또 그리고 1953년에는 김일성이 원수면 그 다음인 차수, 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54년, 그리고 55년, 이때는 최고 재판소 군사재판부 재판장, 그리고 그 당시에 박헌영을 처단하는 그런 사건도 맡아서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이런 요직을 거치다가 1972년에는 국가부주석으로 국가부주석으로 역임하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주석은 김일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인자로 볼 수 있는데
와.
사실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 김일성보다 체통도 더 크잖아요.
네.
또 잘났습니다.
예, 잘생겼죠.
그리고 김일성의 부대에 같이 있던 88제휴단 사람들은 김책도 마찬가지고 볼거리 없잖아요. 몸이 약하고 진짜 네. 볼거리 없습니다.
예예.
그에 비하면 최영권은 정말 그 틀도 잡혀있고 점잖고 또 그리고 특히 중국 고산당을 김일성이가 이제 대상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최영권이가 그걸 다 맡았습니다.
네.
때문에 김일성도 최영권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평전 내용을 보게 되면 평전에는 이제 자세하게 가 있는 그러면 최영권이가 중국에서 어떻게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했냐 하는 걸 이제 자세히 밝히는데요. 우선 최영권은 평안북도 태천 출신이고 1900년도에 이제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1925년에 중국의 윈난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황푸 군관학교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군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이제 재직하기도 하고요. 1936년부터 1939년까지는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도 합니다.
네.
이렇게 최영권은 중국에서 더 유명했죠, 사실은. 최영권이 북한에서 해방 후에 다시 이제 김일성 같이 중국에 간다고 해도 네. 모택동은 김일성보다 오히려 최영권을 더 반기고 예. 예, 면담도 했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유석이, 주덕, 동필무, 주울래 같은 사람들도 직접 나서서 비행장까지 마중하고 또 배웅도 했고요.
예.
1963년 6월 9일에 촬영된 그 사진 보게 되면 주울래가 직접 연회를 예, 마련해가지고 중국이 당과 군대 안에서 최영권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을 특별히 불러다가 함께 참석시켰다는 그런 내용도 봤을 때
네.
참 중국에서 얼마나 최영권을 더 이제 중시했고 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일성 평전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제 최영권이 중국 공산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뭐 공산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최영권을 중국 공산당원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최영권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최영권은 공산주의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 이런 평가를 받곤 했고 그는 전문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운 적도 없고 공산주의에 대해 그의 이해는 거의 미진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는 항일 연군의 생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그들의 해고담을 집필하는데 참가했던 한 학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발굴했는데 최영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영권이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 공짜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그는 전형적인 군인이다. 그러면 결국은 최영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최영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선 뭐 해방 이후에
네. 예,
최영권은 뭐 사회민주당 뭐 이런 이제 노동당과 다르게 예, 그런 이제 활동을 또 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증언 자체는 우리 김일성 평전을 쓴 그 유순호 작가가
네.
자세하게 중국의 그 당시의 생존자들 만나서 인터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예, 결국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예, 소련 공산당의 지시로 북한의 유일 그 독재 국당인 그 노동당을 만들면서 결국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그 당이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예,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평전 내용 보게 되면 최영권은 처음에는 통화해서 조선 독립군을 만들려고 했지만 예, 현지에는 한인 유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 그는 황포군관학교 교관도 재직하면서 제5기 생대의 그 구대장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항일연군 부녀연대 연대장인 왕옥환과 결혼했고 부인인 왕옥환의 권력은 그때 부대 내에서도 아주 그 어마어마했다는 그런 증언자로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후 이제 그 아내는 최영권이가 이제 김일성하고 같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같이 들어왔나요?
네, 그렇죠.
네.
우선 남편 따라서 최영권이가 왔는데 그때 북한에 간 왕옥한은 예, 결국 예, 정말 외톨이잖아요. 그 당시는
네.
왜냐하면 김일성의 아내였던 지금의 김정은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김종숙이 포함해 가지고
네.
그 당시 항일연군 출신들 여자들은 몇 명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옥한은 그때 이제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여대원들이 나이상 봤을 때 왕옥한이가 또 예, 중국 내에서도 좀 어마했고 또 최영권이 그 위상으로 봤을 때도
예.
그를 이제 큰 언니라고 따르면서 했다는 그런 기록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성애가 이제 훗날에 결혼하잖아요.
예예.
그때도 최영권의 아내였던 왕옥한이가 이제 가운데서 많이 간여를 했다는 예,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항일 연군 시절에 최영권은 어디를 뜯어보아도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고.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웠던 가장 전형적인 군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만주 북부에서 항일의 불길을 지펴올렸던 그는 운남 강무당과 황포 군관학교에서 배운 군사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중국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 내 권력 다툼에서 정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네.
이제 7군 군장 자리를 놓고 최영권과 경쟁자였던 경락정뿐 아니라 정로암까지도 모두 최영권의 손에 죽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 정말 정말 끔찍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상대를 7군 로장이라는 그 자리를 두고 경쟁자인 두 명을 최영권이가 죽였다. 이런 내용이 지금 김일성 평전에 있는데 최영권이도 정말 권력을 두고는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사람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일성 평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예, 우선 최영권과 군장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던 예, 경락정의 딸 경국청은 예, 부모가 남겨놓은 유물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네.
그것은 예, 1938년 8월 16일 아버지 경락정이 일본군 소자 히노 다케오 일행 39명을 사살하고 로액한 일본군 지도, 그러니까 일본 지도라 하면 그 군도 말하는 거죠.
네, 칼.
네, 맞습니다. 그 한자루와 망원경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항일투쟁 연구자들은 히노 다케오를 소자가 아닌 소장으로 말하고 있죠. 또 경락정이 아닌 최영권이 그 당시에 항일연군의 역사에서 제일 큰 또 아주 유명했던 군사 직함을 가졌던 그런 일본 장군을 사살했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딸인 정말 그 경국청이가 이렇게 그 자료를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그대로 다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만주 국경 수비대에서 무언 국경 경찰청장으로 보낸 비밀 전문에도 이제 히노다쿄 소사 일행 39명이 항일연군 제7군 경락전 비적의 습격을 받아 조몰되었다. 이렇게 밝힌 내용도 이제 함께 이번에 다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영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최영권은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걸 보니까 어찌 보면 김일성이
네.
정말 김정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가 했던 항일 업적을 자기가 도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경락정이 최영권에 의해서 총살되고 나서 그의 전투 공적이 최영권의 전가로 둔갑되었고요. 그때 사살된 일본군 소자도 소장으로 가상됨으로 정말 이거는 너무도 역사 오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권력 암투를 벌리던 그 상대를 공적을 자기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공적을 죽였던 일본군 소자를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붙여서 소장을 내가 죽였다. 그래서 항일 연군 역사상 가장 직급이 높은 적군 지휘관을 죽였다고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네. 쳐서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정말 아 최영권이면 최고다 해서 인기를 받았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중국 내 항일 그런 역사책에도 그렇게 다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중국 역사나 북한 역사나 정말 거짓말과 그런 걸로 가득 찼다는 걸 이 김일성 평전을 보면서 또다시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주에서 최영권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수없이 지휘했고 또 많은 전투를 지휘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의 군사 재능은 7군과 나아가 전체 제1호군에서도 아무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1945년 이후 북한으로 돌아가 직접 북한군을 창건하고 총사령관까지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공적과 치부를 모두 갖고 살아남아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최영권은 그런데 김 선생님 여기서 북한군을 최영권이 창건을 했나요?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민군 창건을 했을 당시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영권이 네. 군부의 그 사령관처럼 돼 있었어요. 일단은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는 아마 최영권이가 그렇게 됐다고 중국의 고위직들에서는 아마 크게 이제 떠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전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채통 봤을 때는 최영권은 김일성보다도 엄청 이제 채통이 크고 정말 더 멋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해방 후에 소련군이 이제 북한을 점령하면서
네.
당시에 중국군에서 활동했던 최영권은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김일성보다 자기가 더 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은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그는 그 밑에서 충신처럼 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최영건이가 얼마나 속으로 불만스럽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방 후에 최영건이 김일성한테 했던 이제 말투가 어땠는지 압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은 일성동무 이 정도로 그리고 사석에서는 잔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김일성하고 말을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최영건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벌써 그 당시 최영건의 위상이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서 활동했던 자기 능력을 봤을 때는 사실 소련 군대 하나의 대위밖에 안 됐던 사람하고 자기는 중국에서 엄청나는 군사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는 북한 자체가 소련 군종이다 보니까 소련군이 그때 통제하고 소련 공산당이 가난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김일성한테 끌려가는 식으로 됐지만 그때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럼 김일성에게 최영건은 어떻게 보면 눈에 든 가시가 아니었을까요?
이걸 보면 압니다. 예. 북한에는 김책은 더 빨리 죽었지만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최영건은 최영건의 대학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그 이름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벌써 김일성 하면 김책과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북한은 2인자로 김책을 보고 있지만은 당시 최영건은 김책보다도 더 중요한 직책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그리고 항일 빨산 투쟁을 한다고 할 때 중국에서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됐고요. 간단한 실례로 우리가 이제 그들의 가족, 자녀들을 보면 과연 북한에서 그들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김책이라 할 때는 김책은 그 아들이 두 명이었잖아요.
네.
김국태와 김정태.
예.
예. 김국태라고 하게 되면 그 장남이죠.
예.
당 선전선동부장까지 하면서 정말, 예. 정말 저 북한에서는 김국태 하면 너무도 그 잘 알려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김정일도 김국태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의 제거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공신이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었던 김정태는 민족보위성 정찰국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신조 사건, 한마디로 1968년 1월 21일에 북한에서 31명의 정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한 서울에서
청와대.
예, 청와대를 그때 습격했잖아요.
예, 예, 예.
습격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파견한 것이 바로 김책의 둘째 아들 김정태였는데요. 이렇게 두 아들이 정말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또 그리고 이민보위성 정찰국장 할 정도로 유명했지만은 최영건 자네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네.
그는 아들도 있지만 언급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 고위직을 그 이후에 할 수가 없은 거예요. 이걸 봐도 벌써 김일성, 김정일은 이렇게 최영건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많이 견제했고 마지막에는 그를 힘을 쭉 뽑아가지고 그가 죽은 이후로는 그 가문 자체는 완전히 영원히 이제 북한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 북한 주민들 속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건이가 난놈이다. 원래 이제 나라가 해방이 돼서 들어올 때 최영건이가 사실은 조선의 대통령으로 내정이 됐는데 그냥 김일성이 했다. 그렇게 하면서 최영건이가 이제 후계자 문제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김일성의 아들이 꼭 대통령을 해야 되냐. 누구나 자격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다음부터 최영건이를 써주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북한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록 소문이긴 하지만 최영건의 성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견도 마찬가지인 게
예.
1976년에 죽었잖아요.
네.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예.
그때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그 후계 문제 가지고 최영건이가 아주 불편스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예. 선생님과 저희 생각이 오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적과 치부를 다 같이 간직한 채 살아남았던 최영건. 갖고 있는 재능과 군사 기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혁명가로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출세욕이 부른 욕심 때문에 인생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이름난 공적보다 치부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